고린도전서 23번 메시지. 하나님의 농장과 하나님의 건축인 교회 2. 심는 것의 두 방면. 3장 6절과 7절에서 바울은 심는 것과 물 주는 것에 대해 언급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분배하여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이 죄들로 죽은 사람에게 분배될 때 그는 산 식물이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생명을 분배했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아비였습니다. 4장 15절에서 그는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하고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고린도인들은 식물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그들은 죽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들을 방문했을 때 그는 그들에게 생명을 분배했으며 그들은 산 식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심는 것에 대한 첫째 방면입니다. 심는 것의 둘째 방면은 산 식물을 합당한 흙과 접촉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흙 안에 두는 것입니다. 확실히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올바른 흙은 교회 생활입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생명 안에서의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죄인들 안으로 분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들 안으로 분배될 때에 그들은 산 식물이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이러한 식물을 합당한 흙인 교회 생활 안에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 일들이 합해서 심는 것을 이룹니다. 생명의 문제. 심는 것과 물주는 것과 자라게 하는 것은 모두 생명의 문제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를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농장임을 분명히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은 심고 물줄 수 있습니다. 고린도에 믿는 이들은 심는 이와 물주는 이를 과대평가했고 자라게 하시는 일을 소홀히 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들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지 못했습니다. 헬라의 철학적 지혜의 영향하에서 고린도에 믿는 이들은 지나치게 지식을 주의했고 생명은 소홀히 했습니다. 이 장에서 바울의 목적은 지식에서 생명으로 그들의 주의를 돌림으로써 그는 먹이는 자와 심는 자이고 아볼로는 물 주는 자이며 하나님은 성장을 주는 분이심을 그들에게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4장 15절에서 그는 심지어 그들에게 그가 복음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낳은 영적 아비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관점, 곧 거룩한 관점에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농장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생명의 문제이며 천연적인 지혜의 영향하에서 그들의 혼적이며 천연적인 생명에 의해 지배되는 믿는 이들이 전적으로 놓친 문제입니다. 7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생명 안에서의 성장에 관한 한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자들은 심는 이이든 물주는 이이든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을 그들에게서 하나님 한 분에게로 돌려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한 사역자를 다른 사역자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데서 오는 분열로부터 우리를 구출합니다. 심음과 물줌과 성장. 교회 생활에서 우리는 심는 방법뿐만 아니라 물주는 것도 또한 배워야 합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들에게 물을 주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한 성도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당신에게 온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이 사람의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문제들을 풀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아직 풀리지 않은 당신 자신의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당신 자신의 문제를 풀지 못했는데 문제가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돕기를 기대합니까?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물을 줄 때 우리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잊어버려야 합니다. 나의 체험에 따르면 다른 사람들에게 물을 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과 함께 말씀 몇 구절을 기도로 읽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형제가 그의 직업과 가족 생활에 관해 문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문제를 다루는 대신 그와 함께 말씀을 기도로 읽으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당신들은 모두 물을 공급받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이 물을 공급받은 그 사실에 의해 당신에게 온 사람이 물을 공급받았음을 알 것입니다. 당신이 물을 공급받았음을 의식하는 것은 당신이 그에게 물을 주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때 헛된 이야기로 많은 시간이 허비됩니다. 이야기함으로써는 문제들이 해결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당신이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그에게 생명을 공급하거나 물을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를 죽일 것입니다. 거듭 말하거니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문제점들을 풀려고 할수록 더 많은 문제점들이 있을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노력에 의해 죽을 것입니다. 문제에 빠져드는 대신 우리는 교통하기 위해 우리에게 오는 사람들을 접촉함에 있어서 단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결국 그분이 모든 문제들을 돌볼 것입니다. 중요한 일은 물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성도들과 기도로 말씀을 읽음으로써 우리가 그들에게 물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때때로 단지 그러한 자들과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기도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주님께로 인도되고 우리도 더 깊게 주님 안으로 인도됩니다. 결과적으로 양쪽 모두가 물을 공급받습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 안에서 성도들에게 물을 주는 매우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6절과 7절에서 바울은 심는 것과 물주는 것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기르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바울은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농장에서의 성장은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재료를 산출합니다.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의 문제를 그분에게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책임은 심고 물주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자라도록 돕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자라도록 도우려고 한다면 우리의 책임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자라게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다른 믿는 이들 안에서 성장을 산출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조차도 성도들을 자라게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심고 물줄 수는 있으나 하나님만이 자라게 하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그는 매우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심고 물주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리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과 그분이 우리가 심고 물주는 것은 무엇이든지 잘하게 하시리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확신을 가진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잘하도록 도우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식물들을 잘하게 도우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손상시키고 그들을 뽑아버릴지도 모릅니다. 나는 전에 한 어린 소년이 그의 집 가까이에 있는 풀이 매우 잘 자라지 않는다는 사실에 매우 괴로워했다는 것에 대해 읽은 적이 있습니다. 풀이 자라기를 돕고 싶었기 때문에 그 소년은 많은 풀잎을 뽑아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풀은 자라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 어린 소년이 풀에게 한 것은 일부 성도들이 오늘날 교회 생활에서 하고 있는 것을 예시해 줍니다. 일부 교회들 안에 있는 장로들은 심거나 물주는 대신에 성도들이 자라도록 도우려고 하는 그들의 노력으로 성도들을 뽑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로들이 이런 식으로 도울수록 식물들은 그만큼 덜 자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심고 물줄 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리라는 확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심고 물준 후에 우리는 안식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을 자라게 도우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장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교회 생활과 우리의 물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식물을 공급하고 자라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 생활 안에 남아서 물을 공급받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인 건축. 교회는 하나님의 농장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건축입니다. 우리가 농장에서 자랄 때 땅 위에서 하나님의 거처를 건축하기 위한 귀한 재료들을 산출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건축, 즉 유일한 기초인 그리스도 위에 귀한 재료들로 건축되는 성전입니다. 건축의 역사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와 같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4장 16절에 계시된 바와 같이 몸의 각 지체들을 통해서 건축됩니다. 건축에 관해서 바울은 3장 11절과 12절에서 말합니다. 이 놓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아둘 자가 없으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기초 위에 세우면, 건축의 기초는 유일하지만 건축은 다른 재료들을 가진 다른 건축자들로 인해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고린도에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를 기초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있는 일부 유대인 신자들은 유대교에 속한 것들로 교회를 건축하고자 시도했고, 일부 헬라인 신자들은 그들의 철학적인 지혜를 사용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탁월한 지식과 풍성한 체험으로 건축한 사도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이 서신에서 사도의 의도는 믿는 이들이 그들의 천연적인 배경에 속한 것들로 교회를 건축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객관적인 지식과 주관적인 체험 양면에서 그리스도로 건축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16절에서 성전이 어떤 지방에 있는 믿는 이들을 단체적으로 언급하지만 17절에서는 우주적으로 모든 믿는 이들을 언급한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우주 가운데서 유일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성전은 땅 위의 여러 지방에서 그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표현은 그 지방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더 나아가 16절에 있는 성전은 9절에 있는 하나님의 건축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의 건축은 하나님의 지성소, 즉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철학적인 헬라인 신자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성전을 갖는 것이라는 합당한 인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관심하는 대신 그들은 그들의 철학과 문화와 지혜를 관심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들의 개인적인 관심과 선호와 선택과 취미를 관심했습니다. 이것은 1장 12절에서 바울이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지적한 사실에 의해 증명됩니다. 이것은 일부 사람들에게는 바울이 그들의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볼로가 그들의 선택이었으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게바가 그들의 취향에 맞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고린도에 있는 믿는 이들은 여러 가지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관심했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인 하나님의 건축을 소홀히 했습니다. 3장에서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건축임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믿는 이들이 개인적이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결코 성도들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심지어 제한된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성향을 갖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건축을 관심하시고 또 하나의 지방에 있는 모든 믿는 이들이 그들의 성전으로 함께 건축되기를 갈망하십니다.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지려면 우리는 자라야 하고 자라기 위해서는 물줌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심는 것과 물줌과 성장은 모두 하나님의 목적인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고린도에 있는 헬라의 믿는 이들이 그들의 관념과 실행에 있어 너무 개인주의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단지 많은 개인적인 믿는 이들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목적은 그분의 거처인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재료들을 자라게 하는 농장을 가지는 것입니다. 단체적인 교회 생활을 관심함. 우리는 바울이 사용한 하나님의 농장과 하나님의 건축이라는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 이 서신의 배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헬라에 믿는 이들은 단체적인 교회 생활을 관심하지 않고 그 대신 그들의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흥미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것은 분열을 산출했습니다. 분열이 있을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성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1장과 2장에서 어떤 중대한 문제를 다룬 후에 바울은 3장에서 고린도인들이 그들의 개인적인 이해를 관심하고 하나님의 성전, 곧 하나님의 단체적인 건축을 관심하지 않는 것은 완전히 잘못되어 있음을 지적합니다. 3장 17절에서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의 건축, 즉 성전이 거룩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것은 세속적이거나 세상적이거나 헬라적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구절에 있는 거룩한이라는 단어는 헬라적인 것에 대조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에서 분별됩니다. 특히 그것은 헬라적인 것들에서 분별됩니다. 이 책의 처음 세 장의 본문을 살펴볼 때 우리는 바울의 의도가 고린도에 있는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건축이 헬라적인 것들에서 분별된다는 것을 인상 깊게 하려는 것이었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헬라에 믿는 이들은 여전히 그들의 지혜와 철학과 문화와 생활 방식을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헬라 문화가 최고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고 세상적인 것들에서 분별되며 특히 헬라적인 것들에서 분별된다고 말합니다. 16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이 그분의 단체적인 성전인 믿는 이들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에 있는 믿는 이들이 개인주의적인 한, 또한 그들이 그들의 개인적인 이해, 특히 그들의 헬라 철학과 생활 방식을 관심하는 한, 그들은 거룩하지도 단체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그 영의 내주하심을 그다지 많이 체험하거나 누릴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합당한 단체적인 교회 생활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영의 내주하심에 대한 누림을 많이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영은 우리 영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나 단체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그 영의 내주하심은 개별적으로 믿는 이들 안에 있는 그의 거주하심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더 압도적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살펴본다면 바울의 관념이 깊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의 사상은 모든 개인주의적인 헬라의 믿는 이들에게 그들은 단체적인 교회 생활을 관심해야 하고 그들의 개인주의적인 이해와 선호와 선택을 관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확신시키는 것입니다. 유일한 기초. 우리는 3장 11절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건축인 교회의 유일한 기초라는 것을 압니다. 어느 누구도 다른 기초를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에 있는 어떤 믿는 이들은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를 그들의 기초로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선포할 때 그들은 이러한 사람들이 그들의 기초와 입장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1장 13절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 안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뇨라고 묻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함으로써 바울은 자신이 유일한 기초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3장 10절에서 바울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기초를 놓아두매라고 말합니다. 유일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어느 누구도 아닙니다. 고린도인들 가운데 있는 문제는 그들이 많은 다른 기초들을 놓으려고 했다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는 14장에서 어떤 이들에게는 방언바람이 기초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실행이 기초가 되는 것이 가능함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가 이미 유일한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놓았다는 것을 고린도에 있는 믿는 이들이 알기 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은 말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기초를 놓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구절은 교회가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와 같은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몸의 각 지체에 의해서 건축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 중 각 사람은 건축자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건축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유일한 기초인 그리스도 위에 세울 것인가 주의해야 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자람으로부터 산출된 금과 은과 보석과 재료들로 건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12절이 가리키는 바와 같이 우리는 육과 천연적인 생명 안에서 우리에 의해 산출된 나무와 풀과 집힌 재료들로 건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몸의 각 지체인 우리 각각은 우리가 어떻게 건축할 것인가, 즉 우리가 무슨 재료로 건축할 것인가를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무와 풀과 지피 아닌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해야 합니다.